3월 9일 올해 3월 9일 우리는 펄 루 형제님과 함께 특별한 교통을 하셨습니다. 또 앤드 류 형제님과도 특별한 교통을 하셨습니다. 앤드 류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 존재 안에서 불타게 하였는데 강화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에 대해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음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성육신의 단계입니다. 우린 또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포함의 단계를 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강화의 단계를 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말합니까? 요한 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한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요한 계시록은 표징의 책들입니다. 영적인 중요성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중요성이 있는 표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진이 천 개의 말보다도 더 우리를 분명히 가르칩니다. 여기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밧모섬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의 날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에게 음성이 나와서 그가 돌이켜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떤 그림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본 것이 일곱 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본 그림은 금 등잔대였고 그 금 등잔대 가운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와 같은 사람이 금 등잔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이 알았던 바로 그 예수였습니다. 요한은 그 예수를 보았던 제자였고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가 배반을 당하던 그 날 그분의 가슴에 안겨있던 제자였습니다. 아주 달콤한 그런 분위기 안에서 그렇게 그 누리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요한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아마 예수의 그 가슴에 기대기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동일하지만 그분이 무엇인가 더 강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강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눈에 대한 묘사, 그 다리에 대한 묘사, 많은 것들이 그분에서 묘사하는데 같은 그리스도였지만 다른 단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 장들에 보면 삼일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삼일성이 어떻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까? 영에 대해서 말할 때 일곱 영이라고 말합니다. 일곱 영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영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요한 계시록에는 왜 일곱 영이라고 불립니까? 여기 강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며 이 포함 단계 안에 교회를 산출하였습니다. 네, 이 포함의 단계에서 교회가 산출되었지만 교회가 하락되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요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놀라운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누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떡을 뗍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실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들이 더 절대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진짜 스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 체하였습니다. 그들이 교회 생활 안으로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안에 많은 다른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올째 우리가 여기 많은 것들이 적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그 다음 교회 많은 것들이 다 하락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의 부름이 있는데 이기는 자들에 대한 부름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락 가운데 이러니 이기는 자를 부르는 부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강화가 필요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의 어둠이 또한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더욱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시대의 마지막에 갈수록 더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모든 면에서 타락해서 더 깊은 어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더 밝게 빛나야 합니다. 교회는 더 강해야 합니다. 교회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영이 제가 요한계시록 1장에 언급되었듯이 여기 일곱 금 등잔대입니다. 이제 교회는 일곱 금 등잔대입니다. 일곱 영이 있고 일곱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일곱 금 등잔대는 각 여기 있는 각 금 등잔대는 각 교회를 표징하는데 그 각 교회마다 일곱 영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급 등장대, 각각의 지방 교회는 각각 강화되었습니다. 바로 각각 교회 각 하나의 등잔대마다 일곱 영을 갖고 일곱 배로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실제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우리에게 이런 실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찬송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인데 기도시표들이 많이 부릅니다. 여기 니 형님이 작사하신 것인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어두워질수록 더 단단하고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에도 보십시오. 로마서 13장에 보면 우리는 밤에 시간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낮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의 상식별 여러분 누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의 기대를 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181장입니다. 여러분이 다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 기대의 축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에 교회를 여기지만 우리 무엇을 기대합니다. 우리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그분은 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지금 형제 자매들 우리는 어둠의 시대 안에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일곱 별 항아된 빛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곱 별 항아된 방식으로 빛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리스도가 여기 있지만 분명히 강화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보여지는 모습이 일곱 별 항아되었습니다. 동일한 영입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영이 일곱 별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타고 있습니다. 여기 또 동일한 교회가 있습니다. 동일한 교회입니다. 네, 이 교회가 이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의 스케치를 줍니다.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또한 합당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제님들, 성도들이요, 우리 어두워질수록, 우리 끝을 향해 갈수록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강화된 방식의 교회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 몇 주 동안 로마서 12장, 이제 우리 15장까지 왔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 교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요점들이, 이 것들이, 우리가 누린 것들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위해서 이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 몇 주 동안 이것을 다루고 있지만 서로서로를 영접하고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분기시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오늘 우리가 누린 로마서 15장 13절까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12장 1절에 보면, 1절의 시작은 헌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형제님,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신선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안에서 우리는 강화된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기 우리 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 직장에 있든지, 이웃과 함께든지, 아니면 지하철에서도, 또한 이 미디어들을 통하여서 많은 요소들이 우리 존재 안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어와서 우리의 헌신을 약화시킵니다. 우리의 헌신을 더 약화시킵니다. 우리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여기 강화된 헌신이 우리 온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먼저이며, 그 다음 우리의 혼과 영 모두가 헌신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형 성도들이 이것을 누렸다고 말하였습니다. 합당한 헌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먼저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 먼저 우리의 몸을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존하고 거룩하게 되므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시대가 더 어두워질도록 질수록 우리는 더 강화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 혼, 몸이 또한 거룩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또 12장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손님 대접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 모든 교회 생활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어제 중국 성도들의 섞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담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전화가 왔을 때 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면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3장에 올 때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의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권위에 대해서 의로워야 합니다. 단지 이것 자체만으로도 강한 간증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지탱할 때 돈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데, 의롭게 이것들을 다룰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양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며, 하지만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 내적인 느낌, 생명의 느낌, 내적인 다스림에 복종함으로 권위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권위가 변해갑니다. 우리는 실제로 또 다른 왕국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더 어두운 시대에 우리 주위에 불의함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쉽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을 우리 영향 받습니다. 이런 재물들을 다루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루는 것들로 우리는 쉽게 영향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서로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을 다룰 때 다시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13장 마지막에 말합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바로 또한 전쟁의 시간이랍니다. 여기에 전쟁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각 사람 안에서 매일매일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의해서 절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 안에 우리는 빛을 비춰내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의 간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빛을 내는 교회의 간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4장에 올 때 믿는 이들을 받아들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장부터 우리 이번 주 드린 15장 13절까지 이어집니다. 14장에서 심판대를, 심판의 보좌, 심판대에 대해 말합니다. 이 심판대의 빛 안에서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심판대의 빛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받아들이는,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믿는 이들을 받는 것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밝아진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은 받아들이다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이렇게 의미입니다. 믿는 이들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한 가지 배운 것은 받아들이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헬라어는 많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의 가장 일반적인 헬라어 단어는 람바노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강한 단어입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는다면 261번 이 단어가 신약에서 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단어의 정의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람바노의 단어의 정의는 붙잡다, 시작하다, 아주 강하게 개인적인 강한 이익을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아주 열렬하게 강하게 받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빌립서 3장 12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있습니다. 거기서는 굳게 붙잡,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다라고 또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이다는 단어가 굳게 붙잡다라고 또 번역됩니다. 이것은 강한 단어입니다. 선생님 별로 도와주십시오. 우리 받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다. 제가 굳게 이렇게 꼭 굳게 붙잡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습니다. 네, 이제 받을다 말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믿는 일을 받는다 말할 때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악수하고 들어오십시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는 받을다를 이해합니다. 형제명이 있어서 또 새로운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집회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악수하고 아마 집회를 오랫동안 오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를 보게 될 때 안녕하세요 여전히 이렇게 인사하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람바노의 원래 뜻은 우리 형제를 굳게 붙잡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로마서 14장 15절의 이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람바노 앞에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프로스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어서 프로스 람바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오다 계십시오. 누구를 향하여 서로 상호 연결되어 그래서 앞에 접두사 프로스는 이 프로스는 람바노를 더 강화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붙잡는 것보다 더 강화된 것입니다. 자, 프로스에 단지 이렇게 가서 굳게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붙잡을 거 당겨서 껴안는 정도로 그런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스가 붙음으로 이 의미였습니다. 바 그리스도를 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믿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단지 그냥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악수하고 안녕하세요. 그리스도가 저희를 붙잡고 끌어당겨서 저희를 안는 방식으로 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서 여기 하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이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매일매일 뭔가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매일 이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매일매일 지켜보았습니다. 네, 아버지가 쳐다보다가 멀리서 그 탕자가 돌아온 걸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키스합니다. 입맞춤을 합니다. 네, 그 프랭크 형제님한테 이렇게 뭐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이렇게 그분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날 밤을 기억합니다. 저는 아주 작은 아이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미 말했습니다. 제가 7살 때였습니다. 3주가 되면 제가 구원받은 50년 되는 날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아들여진 영접되어진 바로 그 날입니다. 제 누나가 저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탕자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첫 번째 비유 바로 이 100마리의 양이지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비유였습니다.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산에 두고 그래서 9마리 양은 안전했고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자마자 그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어린 양을 때리면서 너 때문에 걱정했잖아라고 해서 이렇게 때리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양을 들어서 그의 어깨에 짊어맵니다. 그리고 짊어매고 그 어린 양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잔치를 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제가 그 7살이었지만 그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여전히 기억합니다. 제 누나 말할 때 너 아니? 누가 잃어버린 어린 양인지 아니? 모르는데? 너야? 하여튼 나는 몰랐지만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양 역시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하는 사람이 왔을 때, 누군가를 만나러 우리 함께 하지 않은 사람 보러 갈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에 따라서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화된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이 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볼 때 로마서 15장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누린 부분의 뒤쪽을 보면 인내와 격려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이 주는 격려와 인내,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와 격려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에 말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대해 말할 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른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연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서로서로 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천연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관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 형제님이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동일한 관심, 동일한 사랑, 서로를 향해 동일한 관심과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 천연적인 사람은 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더 관심하고 누군가를 더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혼이 구원받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다 말할 때, 우리 구원받지 않은 혼, 이 혼이 변화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 사람을 향한 그 선호,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사랑과 관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혼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갖기 위해 빌립보의 그 실제를 갖기 위해서 빌레비아의 그 실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강화의 시대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필요는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말씀 성경의 격려가 성경이 주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 인격은 인내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격려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또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누릴 때 우리에게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인내로 공급받습니다. 이 공급받은 인내가 우리에게 표현될 때 단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내를 체험할 때 그냥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서로서로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서로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말씀을 공급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넓습니다. 아주 넓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그분이 종으로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에베소 3장을 따라본다면 오 몸이 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3장 6장에서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공동 지체들이며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그분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함께 하게 합니다. 한 몸 안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 격려가 필요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살고 말씀 안에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우리 존재는 소망이 찰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것이 표현될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이 요점에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꽤 많은 수의 우리와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자와 같이 그들을 접촉하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인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목양할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됩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인내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결국 소망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을 포기할 것입니다. 왜냐 바로 그분이 소망 하나님이시고요. 그 사람 안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 격려 하나님, 소망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서로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서로를 목양할 수 있습니다.